인, 신 두 아들에게 너희들이 아직 어리고 반말리 먼 곳에 있어 수시로 나의 이야기를 말해줄 수 없구나. 그래서 그간 내가 겪어온 바를 간략히 적어 몇몇 동지들에게 맡겨 너희들이 아비의 경력을 알고 싶어할 정도로 성장하거든 보여주라고 부탁하였다. 내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이 장성하였으면 부자 간에 서로 따뜻한 사랑의 대화로 족할 것이나 세상 일이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너희들 또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니 동서고금의 많은 위인 중 가장 숭배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여 배우고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나를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너희들이 성장하여 아비의 일생 경력을 알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일지를 쓰는 것이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오래된 사실들이라 잊어버린 것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러 지어낸 것은 전혀 없으니 믿어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11년 1929년 5월 3일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서 집필을 완료하다. 네, 첫 곡은 빈 크로스비의 Sandy in the Clouds 였습니다.
이 곡 그 왜 이번에 김연아 선수 쇼트 프로그램 곡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음악이 참 나죠.
맞아.
듣기 참 좋죠.
듣기 너무 네. 좋네요. 생각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고준일기 명루진입니다.
아, 참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개편인데 네, 저희는 이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봄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네, 맞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좀 따뜻했던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참.
어제 포근했어요.
네, 그 네. 많은 분들이 봄맞이 벌써 나왔던데요.
벌써? 이제 봄인 강별을. 거야? 네. 와, 정말 계절이 빨리빨리 바뀌는 자, 듯한 느낌이.
오늘 새벽이었나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치 동계올림픽이 네.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죠.
그렇죠.
아, 소치 올림픽 두고두고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도 있었고 좀 섭섭한 일도 있었는데
네.
섭섭한 건 빨리 잊고 최선을 다해준 우리 선수들을 감사하다는 마음을 제가 그 고전일기 팬들을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요. 특별히 이번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김연아 선수, 이규혁 선수에게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인사 꼭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열심히 준비해서 소치와는 다른 품격 있고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은퇴한대요?
그렇지 않나요? 이번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해볼까? 연락 아직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연아가 연락 안 했어요? 되게 친한 것처럼. 아 근데 김연아 선수 너무 예쁘고 인터뷰할 때 저도
예쁘고 아직도 어리고 젊으신데 왜 평창 때 한 번 더 하시지? 아.
저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나?
글쎄요. 뭐.
뭐 한번 이규혁 선수도 한번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분 다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안 하신다면 자. 제가 대신 나가는 걸로.
그래요?
어떻게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저희가 읽어드린 글은요. 백범일지의 서문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3.1절이잖아요.
네.
3.1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되새겨보자는 의미에서 이번 한 주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를 읽어봅니다. 백범일지 서문에 김구 선생이 보고 싶은 두 어린아들 김인, 김신 이렇게 인과 신에게 남긴 글이었어요. 이때 나이가 10살, 7살이었으니까 얼마나 우와. 눈에 보고 싶고 눈에 밟혔겠어요.
네. 아마 백범일지 읽는 동안 굉장히 여러 번 붕괴하게 될 것 같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은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가 우리를 울컥울컥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요 네. 백범일지 읽는 동안 정말 그 소치에서 김연아 선수 은메달 딴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막 울컥울컥하더라고요.
네, 울컥울컥했어요. 그때.
책장 피자마자 김구 선생님 얼굴 보고 또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저 얼굴이
네.
그 김구 백범 김구 선생님 얼굴이 참 편안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너그러운 맘씨 좋은 옆집 그 아저씨 같고.
네.
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 이번 한 주 동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일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봄맞이 문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EBS 라디오가 오늘부터 개편입니다. 고전 읽기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홈페이지에 자주 놀러 오셔서 둘러보시고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스마트폰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죠?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한 후에 다운받으시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고전 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반디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실 사연 주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반만 년을 흘러온 우리의 역사 중에 결코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 여러분에게는 어느 날이 가장 임팩트가 컸을까요? 우리 선배님에게는 가장 잊을 수 없는 역사의 한 장면은 언제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요?
네.
솔직히 저는 그 진실로 얘기하자면 네. 2002년이에요.
2002년?
2002년 월드컵 때.
아, 네. 그렇네요.
그 역사.
저도 2002년 때 제가 개그우먼이 된 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때 저희는 봉숭악당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봉숭악당에서 제가 개미라는 캐릭터를 들고 선생님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는 못 웃기면 바로 이제 내려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때 PD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요?
뭔데요?
너도 4강 진출한다고 생각하고 혀 알겠어?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막 이렇게 해서 개그 짜고 그랬던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개인의 역사와 연결시키셨군요.
네, 기억이 꼭 나요, 그런 게.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철 들고 나서 잊을 수 없는 역사의 한 장면은 사실 1987년 6월 항쟁 때였어요.
네.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군복무 중이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제가 이제 그래서 뭘 그 당 현장에 있었거나 참여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 기억에 안 남죠.
근데
제 또래 그 친구들은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자, 반디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잊을 수 없는 역사의 한 장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선배님, 그 동그란 안경을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김구 선생님.
네네네.
임시정부의 수장이자 대한민국의 영원한 스승이자 지도자 김구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요. 김구 선생님의 호, 백범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야, 이거 또 이번에 백범일지 읽으면서 놀란 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천하고 무식한 그 백성. 그 중에 백정이 있잖아요, 백정.
네.
백정의 백과 범부의 범자를 딴 거래요.
아, 그래요?
김구 선생이 스스로. 그래서 왜 이걸 땄냐면 천한 백성과 무식한 범부에 이르기까지
네.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와, 이렇게 깊은 뜻이?
우리 동포들의 애국심과 지식의 정도가 그만큼 높아지지 않고는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없다는 백범 김구 선생의 생각을 담은 호입니다.
와, 그런 뜻이었군요. 저는 그렇습니다. 백범이 그 흰색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흰 호랑이라고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네, 백범
이런 전혀 상관없습니다. 백범
이런 숭고한 뜻이 담겨 있는지 또 네. 이제 알았네요.
백범 김구 1876년 7월 11일 생 음력으로요. 네. 그리고 1949년 6월 26일 돌아가셨죠. 한국의 정치가 독립운동가, 상하이로 망명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했고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에 선임이 됐습니다. 신민회와 한인애국단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했고 실질적으로 일제 35년 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정치를 주도하신 분이죠.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 장이 추서됐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백범일지는 김구 선생님이 쓰신 자서전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쓰셨어요. 사실은 20여 네. 년 넘게 쓰셨고 항일운동의 최전선에서 생사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유서 대신으로 쓴 만큼 비장함이 넘치고 또 감동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고요.
네.
그리고 백범 선생이 글을 참 잘 쓰세요. 잘 읽혀요.
네, 네,
그때
네.
그 상황들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네. 당시에 그 집필 시점으로부터 한 20년, 30년 전의 일도 어제 네. 일처럼 재밌게 쓰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명저이고 네. 고전입니다.
여러분께 그러면 오늘의 퀴즈 네. 드려볼까요? 네. 김구라는 김구라 아닙니다. 김구. 이름은 김구 선생님의 본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김구 선생님의 본명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참고로 어린 시절의 이름은 창암이라고 합니다.
네.
1번 김창수, 2번 김범수.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백범 일지를 읽으면서 한일 독립운동의 역경을 꿋꿋이 딛고 견디는 김구 선생님과 조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해드리는 백범 일지는 출판사 돌베개의 백범 일지입니다. 과거에 얽힌 이런저런 말을 들었다.
그 통인 놈들이 시관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과거 답안지 하나름을 도적하여 갔대. 과거장에서는 글을 짓고 쓸 때 남에게 보이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글을 지을 줄 모르는 자가 남의 글을 보고 가서 자기 글로 제출한다는 거야. 돈만 많으면 과거도 벼슬도 다 할 수 있지. 글을 모르는 부자들이 큰 선비의 글을 몇백 냥, 몇천 냥씩 주고 사서는 진사도 하고 급제도 했다는구만. 그뿐만 아니라 이번 시관은 누구인지 서울 아무 대신에 편지를 붙였으니까 반드시 된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개는 시관의 수청, 기생에게 주단 몇 피를 선사하였으니 이번에 꼭 과거를 한다고 자신하는 자도 있어.
나는 과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과거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무슨 가치가 있는가. 내가 심혈을 다하여 장례를 개척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인데 선비가 되는 유일한 통로인 과거장의 꼬락서니가 이 모양이니 내가 시, 부를 지어 과문, 육취에 능통하더라도 아무 선생, 아무 접장 모양으로 과거장의 대서업자에 불과할 것이니 나도 이제 다른 길을 연구하리라 결심하였다. 나는 이처럼 과거길에서 불쾌한 느낌과 비관적인 생각만 품은 채 집으로 돌아와 아버님과 상의하였다. 제가 어떻게든 공부로 입신양명하여 강가 이가에게 당한 압제를 면할까 하였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라는 과거장의 폐해가 이와 같은 즉 제 비록 큰 선비가 되어 학력으로 강 이씨를 압도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엽전의 마력이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또한 큰 선비가 되도록 공부를 하려면 다소의 금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집안이 이같이 가난하니 앞으로 서당 공부는 그만두겠습니다.
너 그러면 풍수 공부나 관상 공부를 해보아라. 풍수의 능에 명당의 조상을 모시면 자손이 복록을 누리게 되고 관상을 잘 보면 선한 사람과 군자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을 공부하여 보겠습니다. 서적을 얻어 주십시오. 아버님이 우선 마의상서 한 권을 빌려주셔서 나는 독방에서 이것을 공부하였다. 관상서를 공부하는 방법은 먼저 거울로 자신의 상을 보면서 부위와 개념을 익힌 다음 다른 사람의 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는 것이 첩경이다. 나는 둔분출하고 석 달 동안이나 내 상을 관상하게 따라 면밀하게 관찰하였다. 그러나 어느 한 군데도 귀격, 부격의 좋은 상은 없고 얼굴과 온몸에 천격, 빈격, 흉격밖에 없다. 과거장에서 얻은 비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상서를 공부했는데 오히려 과거장 이상의 비관에 빠져버렸다. 짐승과 같이 살기 위해 산다면 모르지만 인간으로서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그런데 상서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상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이것을 보고 나는 상 좋은 사람보다 마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제부터 밖을 가꾸는 외적 수양에는 무관심하고 마음을 닦는 내적 수양에 힘써 사람 구실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니 종전에 공부 잘하여 과거하고 벼슬하여 천한 신세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은 순전히 허영이고 망상이요 마음 좋은 사람이 취할 바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마음 좋은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으로 되는 방법이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니 역시 막연하였다. 상서를 그만 덮어버리고 지리에 관한 책도 좀 보았으나 취미를 얻지 못하고 병서, 손무자, 오기자, 삼락, 육도 등을 보니 이해하지 못할 곳이 많다. 그러나 장수가 될 훌륭한 재질을 논하면서
태산이 앞에서 무너져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병사들과 더불어 고락을 함께한다. 나아가고 물러섬을 호랑이와 같이 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지지 않는다.
이런 구절을 매우 흥미있게 낭송하였다. 나이 17살 때 나는 1년간 일가 아이들을 모아 훈장질하면서 의미도 잘 모르는 병서만 읽었다.
네, 낭독에 이어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이상화 시인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붙인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네.
김구 선생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을까요?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어요. 김구 선생님. 당시에는 창암이라고 불렸는데요.
네.
창암 또는 창수라고 불렸죠.
오.
대표적인 상민. 상민은 쌍민이 아닙니다.
상민.
평민이란 뜻이에요. 평민.
네네네.
그러니까 4계급이 있었죠. 조선시대에는. 양반, 상민,
상민,
천민,
천민.
노비.
아,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예.
원래, 죄송합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천민. 그런데 상민이 평민이에요.
네.
예. 원래부터 상민은 아니었고요. 안동 김씨 경순왕의 후손인데 그래서 서울에 살던 명문 가족이었습니다만 명문가였으나 김자점 시절에 역적으로 몰려서 멸문주하를 당하고 서울에서 고향 다시 해주의 턱골 팔봉산으로 옮겨서 어렵게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도 과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김구 선생님이 공부에 뜻이 있으셨나 봐요.
그렇죠. 네, 공부를 시켰어요. 아버지께서 이 부친께서 선생님을 모셔서 공부를 시켜주는데 그 양반 자제들이 공부하는 서당에는 낄 수가 없었고요. 신분이 어민이 다르다고.
그렇구나.
그래서 좀 이제 뭐 멸시도 당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강씨, 뭐 강가 이가에게 당한 모욕을 저
네네.
갚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멸시를 당해서 이제 뭐 나도 공부를 해서 출세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과거 시험을 보려고 했더니만
그러니까 네. 그 당시 학계가 부패했나 봐요.
아주 많이 부패했죠.
네, 돈 주면 다 합격시켜주고 입시 비리가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이제 조선 왕조의 어떤 통치 기능이 거의 그 끝을 향해 가는 데였고
네.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삼정이 문란했어요. 삼정이 문란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세금을 걷는 구조가 부정부패로 휩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만연했고요.
네. 네.
실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좌절한 아들 이 창수에게 아버지가 참 이 부친께서도 참 재밌는 게
네.
상황이 그러면은 딴 걸 해봐. 풍수 아니면 관상.
풍수 아니면 관상을 해보라고. 네.
근데 관상의 공부를 하는데 관상 요 참 백범 읽기 재밌는 게
네.
관상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백범 김구 선생이 자기 얼굴을 보니까 부자상은 없고 빈상 천상 흉상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러니까요.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좌절합니다.
참 어떡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택한 것이 바로 고전이었어요. 역시.
네.
네.
이번에는 또 병서를 읽어요. 병서. 근데 병서를 왜 읽어? 자기가 그 군인이나 장군이 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걸 또 병서를 아이들로 모아놓고 가르쳐요.
네.
그러다가 동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동학 운동에 참여도 하게 되죠.
아, 네. 양반들은 싫어했죠?
싫어하죠.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 동학들도 잡아갔단 말이에요.
네.
이 김창수가 있었던, 그러니까 김구 선생의 본명은 김창수입니다.
네.
동네 관리가 안태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안중근 의사의 부친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두 분이 또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죠.
아, 그렇게 또 연결이 되시는군요.
자, 반디 문자 사연 좀 소개를 해드리죠. 훈민정음 반포나리오. 훈민정음이 반포돼서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네. 한글이 없다면 지금 한자로 글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서범근님.
끔찍하네요. 그래서 네. 훈민정음 웃음으로 한번 웃어드릴게요.
네.
여러분. 기운이 많이 없어서 짧게 웃어드린다는 거.
네.
네. 그리고 김영임 씨께서 아관 파천이요. 수업 시간에 어찌나 분통이 터졌던지
그래요?
하셨습니다.
네. 또 이지영님 1988년 대한민국이 올림픽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우리나라가 과연 무사히 올림픽을 치를까 걱정들이 많았었잖아요.
아, 그래요. 송경철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치욕의 역사 1905년 을사늑약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김영용님, 1950년 6.25 사변이요. 한반도에 무수한 전쟁이 있었지만 민족 간 가장 큰 아픔을 준 전쟁이고 아직도 우리의 아픔을 느끼게 한 이산가족의 만남. 민족의 단절이 오기 전에 빨리 좋은 소식이 왔으면 하셨어요.
네. 6545님,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 통일이 된다면 잊을 수 없을 역사가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네. 하셨습니다.
4954님, 마라톤 황영조 선수가 제 고교 선배님인데요. 1위로 골이 난 순간 울컥했어요.
와, 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수영님, 5.18 광주 민주화 항쟁입니다. 그때 국민학교 3학년으로 광주에 아하. 살았습니다. 진짜 기억에 남는 건 그 후 오랫동안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이야기를 하면 잡아간다고 그 이야기는 가족끼리도 못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은 많이 변했죠 하셨습니다.
하승성님,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너무 많이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거기 계셨던 네, 분처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안중근 의사의 부친이신 안태훈 안진사는 동학의 접주인 지도자죠. 김창수를 잡아들이기는커녕 인재로 알아보고 아깝다고 여겨서 자신의 집에 안전하게 이렇게 숨겨줍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김창수는 후에 독립운동의 동지가 된 어린 시절의 안중근도 만나게 되고요. 또 스승 고능선 선생도 만나게 됩니다. 매일 고 선생 댁에서 놀다가 밥도 선생과 같이 먹고 밤 깊고 인적이 고요할 때는 국사를 논의했다. 고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망구 천하에 흥해보지 못한 나라가 없고 망해보지 못한 나라가 없네. 종전에는 토지와 백성은 가만두고 군주 자리만 빼앗는 것으로 흥망을 논하였지. 그러나 지금의 망국이란 나라의 토지와 백성과 주권을 모두 강제로 집어삼키는 것이네. 우리나라도 필경은 외놈에게 망하게 되었네. 소위 조정대관들은 전부 외세에 영합하려는 사상만 가지고 러시아를 친하여 자기 지위를 보전할까 혹은 영국이나 미국을 혹은 프랑스를 혹은 일본을 친하여 자기 지위를 견고히 할까 순전히 이런 생각들 뿐이라네. 나라는 망하는데 국내에 최고 학식을 가졌다는 산림학자들도 한탄하고 혀만 차고 있을 뿐 어떠한 구국의 경륜도 보이지 않으니 큰 유감일세. 나라가 망하는데도 신성하게 망하는 것과 더럽게 망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럽게 망하게 되었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반 백성들이 의를 붙잡고 끝까지 싸우다가 함께 죽는 것은 신성하게 망하는 것이요. 일반 백성과 신하가 적에게 아부하다가 꾀매 빠져 항복하는 것은 더럽게 망하는 것일세. 지금 외놈 세력은 온 나라에 차고 넘쳐 대궐 안까지 침입하여 대신들을 마음대로 내치니 우리나라를 제2의 외국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망고 천하에 망하지 않은 나라 없고 죽지 않는 사람이 없은 즉 자네나 나나 죽음으로 충성하는 일사보구 한 가지 일만 남았네.
선생은 슬픈 낯빛으로 나를 보았다. 나도 울고 또 물었다. 그런데 망할 것으로 하여금 망치 않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자네 말이 옳네. 기왕 망할 나라라도 망치 않게 힘을 써보는 것이 백성된 자의 의무이지. 지금 조정 대신과 같이 무조건 외세에 영합하지 말고 청국과 서로 연합할 필요가 있네. 작년 청일전쟁에서 패했으니 청나라도 언젠가는 복수전쟁을 한번 벌이려 할 것일세. 적당한 인재가 있으면 청나라에 가서 사정도 조사하고 인물과 연락하며 후일 한 목소리로 대처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데 자네 한번 가보려나?
저같이 무지하고 지각 없는 어린 것이 간들 무슨 효과를 얻겠습니까?
자네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동지들이 많으면 청나라의 정계, 학계, 상계 각 방면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은 누가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 자네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싶으면 그대로 실행하며 보는 것뿐이지.
마음이 항상 울적하니 먼 곳 바람도 쏠 겸 떠나보겠습니다.
자네가 떠나고 나면 부모님이 외롭고 쓸쓸할 터이니 자네 아버님과 내가 우리 사랑에 모여 이야기나 하고 놀겠네.
고맙습니다. 안진사와도 상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안진사의 의향을 짐작하는 바 천주학을 해볼 마음이 있으니 만일 그와 같이 서양 오랑캐를 의뢰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대의에 위반된 행동이네. 안진사에 대한 태도는 후일 결정할 날이 또 올 것이니 출국 문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 다만 안진사는 확실한 인재이니 자네가 천국에 가서 여러 곳을 다녀보고 그 결과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 상의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네. 그러니 이번 일은 비밀에 붙이고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네.
나는 고선생의 말씀을 옳게 여기고 출발을 준비했다.
듣고 오신 곡은요, 뮤지컬 서편제 중에서 길을 가자 듣고 오셨습니다.
네.
김창수의 스승이 된 고능선,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1842년에 태어나서 1922년에 돌아가셨는데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이십니다.
아.
호는 후조.
후.
예, 본가는 제주. 예.
그
김구 선생과 안명근의 스승인데 이제 안명근은 이제 나중에 또 안명근 사건이라는 것이 벌어지는데 저 내일 모레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애국사상과 민족주의 교육을 받았고 또 하신 분.
네.
이 안태훈 즉 안중근 의사의 부친이 사상은 좀 다르지만은 이 고능선 선생을 방문을 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대에 대한 토론도 했고 그때마다 김구 선생은 이제 아직 어렸으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 듣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 고능선 선생은 김구 선생에게 청나라로 가서 의병 활동을 할 것을 권고를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승님의 권유로 청나라에도 다녀오고 의병 전쟁도 계획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젊은 시절 김창수에게 가장 많은 정신적 사상에 그 영향을 끼친 안진사와 고 선생은 결국 인연을 끊게 되는데 그렇게 사이좋던 두 사람은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단발령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단발령.
예. 그때 이제 고종이 단발령을 내리잖아요.
네네.
뭐 개화를 해야 된다, 머리를 잘라라 그러는데 이 안진사는 의병 운동을 접고 가망이 없으니까 천주교나 믿으면서 기다리다가 봉기하자.
네네.
단발령 뭐 그것도 뭐 깎아야 된다면 깎겠다. 이런 거고 이제 고능선 선생은 성리학자니까 또 유학자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예. 단발령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의병 봉기를 하자. 근데 이때 이제 안진사가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실망해서 절교를 하고 김창수 즉 김구 선생의 본명입니다. 고 선생의 의견을 따라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의병장과의 의견 차이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고능선 선생은 김창수를 손녀 사이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김치경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김창수는 어린 시절에 이미 자기 딸과 혼인을 약속했다.
아, 그래요?
방해를 하는 바람에 결혼에 실패를 하죠.
아니, 그럼 김창수에게 약혼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김창수의 부친과 김치경이라는 사람이 서로 이제 친구인데 술에 취해가지고 김치경의 딸을 이제 내 딸이 크면은 자네 사위 삼겠네, 자네 아들을 사위 삼겠네 이게 약속을 했다 그래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고 이게.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왜 왔냐면 요 고 선생의 고능선 선생한테 찾아와서 뭐 우리 딸하고 결혼하기로 됐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하니까 좀 돈이라도 내놓으셔 이렇게 행패를 부렸던 거죠.
그런 거였군요.
근데 김창수에게는 고 선생의 손녀가 첫사랑이었다고 그럽니다.
네, 오늘의 퀴즈 여기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구 선생님의 본명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참고로 어린 시절의 이름은 창암이라고 합니다. 1번 김창수, 2번 김범수.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 백범일지입니다.
고전 읽기를 알차고 편하게 계속 들을 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최상식님, 소치올림픽에 집중해서 곧 있으면 3.1절이라는 걸 까마득히 잊고 있었네요. 백범일지 읽어봐야지 하는 마음 늘 있었는데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정오의 북카페에서 관상 보시는 분이 사주보단 관상이고 관상이 관상보단 심상이다 하셨는데 김구 선생님도 그러셨군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무희님 두 분이 책 읽어주시는 소리가 참 듣기 좋아요 하셨습니다.
배수님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원한 방송 고전읽기네요. 극적극적. 예.
긁적긁적 고전읽기 시원해요.
자 다시 백범일지로 넘어갔어요. 당시 조선은 가는 곳마다 단발령과 의병 봉기로 민심이 어지러웠습니다.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완용 등 친러파는 고종과 왕세자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죠. 이 아관파천으로 친일 내각이 무너지고 친러파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김창수는 청국으로 가기보다는 본국에 머물기로 하고 대동강 하류의 치하포라는 곳을 건너던 중에 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밥상을 받은 나는 네 대 숟갈로 한 그릇 밥을 다 먹어 치웠다. 일어서서 주인을 부르니 골격이 준수하고 나이 약 37, 8세나 되었음직한 사람이 문 앞에 와서 물었다.
어느 손님이 불렀소?
내가 좀 총했소이다. 다름 아니라 내가 오늘 700열이나 되는 산길을 걸어서 넘어가야 하는데 아침을 더 먹고 가야겠으니 밥 7상만 더 차려주오. 주인은 아무 대답 없이 나를 보기만 하더니 내 말에는 대답도 아니하고 방 안에서 아직 밥을 먹고 있는 다른 손님들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다.
젊은 사람이 불쌍도 하다. 미친놈이군.
이 말 한마디를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한켠에 들어 누워서 방 안 사람들의 평판과 분위기를 보면서 외놈의 동정을 살펴보았다. 방 안에서는 두 갈래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중 유식하게 보이는 청년들은 주인의 말과 같이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했고 식후 제1미로 긴 담뱃대를 붙여 물고 앉은 노인들은 이 청년들을 나무라며 말했다.
여보게 말을 함부로 말게. 지금인들 이인이 없으란 법이 있겠나? 이런 말세에는 마땅히 이인이 나는 법일세.
이인이 없을 리 없겠지만 저 사람 생긴 꼴을 보십시오. 무슨 이인이 저렇겠어요?
그 외놈은 별로 주의하는 빛도 없이 식사를 마치고 중문 밖에 서서 문 기둥을 의지하고 방 안을 들여다보며 총각 아이가 밥값 계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서서히 몸을 일으켜 크게 호령하며 그 외놈을 발길로 차서 거의 한 길이나 되는 계단 밑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바로 쫓아내려가서 놈의 목을 힘껏 밟았다. 세 칸 객방의 앞쪽 출입문이 아랫방에 한 짝, 가운데 방에 문 한 문 두 짝, 윗방에 한 짝 합해서 모두 네 짝인데 이 방문 네 짝이 일제히 열리면서 문마다 사람 머리가 다 튀어나왔다. 나는 몰려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간단하게 한마디로 선언하였다.
누구든지 이 외놈을 위해 내게 달려드는 자는 모두 죽이고 말리라!
선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금 내 발에 채이고 밟혔던 외놈이 새벽 달빛에 칼빛을 번쩍이며 달려들었다. 얼굴로 떨어지는 칼을 피하면서 발길로 외놈의 옆구리를 차서 거꾸러뜨리고 칼 잡은 손목을 힘껏 밟으니 칼이 저절로 땅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그 외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점이 난도질했다. 나는 피가 떨어지는 칼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호통을 쳤다.
아까 외놈을 위하여 내게 달려들려고 하던 놈이 누구냐?
방 안에 있던 자들 중 미처 도망가지 못한 자들은 모두 엎드려서 빌기 바빴다.
장군님 살려주시오. 아니, 나는 그놈이 외놈인 줄도 모르고 보통 싸움만으로만 알고 말리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나는 어제 배 위에서 장군님과 같이 고생하던 장사꾼입니다요. 외놈과 같이 오지도 않았습니다요.
노인들은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도 아까 청년들을 책망하며 나를 편들어준 일로 떳떳이 가슴을 내밀고 말했다.
장군님, 아직 지각이 없는 청년들을 용서하십시오.
이러는 가운데 주인 이화보가 왔다. 그는 감히 방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방 바깥에 엎드려서 빌었다.
소인이 눈은 있지만 눈동자가 없어 장군님을 멸시하였으니 그 죄 죽어도 여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외놈에게는 다만 밥 팔아먹은 죄밖에 없습니다. 아까 장군님을 능욕하였으니 죽어도 마땅합니다.
나는 방 안에 꿇어 엎드린 채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일어나 앉으라 명하고 주인 이화보에게 물었다. 내가 그놈이 외놈인 것은 어떻게 알았느냐?
소인이 나루토 객주를 하는 탓에 진남포로 내왕하는 외인들이 종종 제 집에서 자고 갑니다. 그러나 한복을 입고 오는 외인은 오늘 처음 봅니다.
이 외인은 복색뿐만 아니라 조선말도 능한데 네 어찌 외인인 줄 알았느냐?
몇 시간 전에 황주로부터 온 목선 한 척이 포구에 들어왔는데 뱃사람들의 말이 일본 영감 한 분을 태워왔다고 하기에 알았습니다.
그 목선이 아직 포구에 머물러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 뱃사람을 데려와라. 눈치 빠른 이화보는 일면 세면도구들을 들여오고 그런 다음 밥 일곱 그릇을 한 상에 놓고 다른 한 상에는 반찬을 차려 들여놓고서 먹기를 청하였다. 나는 얼굴을 씻고 밥을 먹게 되었다. 밥 한 그릇을 먹은 지 10분 정도밖에 안 되었으나 과격한 행동을 한 뒤라서 한두 그릇쯤은 더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곱 그릇까지 먹는다는 것은 무리였다. 그래도 애시당초 일곱 그릇을 더 요구한 것이 거짓말로 알려져서는 재미없는 일이라 큰 양푼 한 개를 청하여 밥과 반찬을 한 군데 붓고 숟가락 한 개를 더 청하였다. 숟가락 두 개를 포개 들고서 밥 한 덩어리가 사발통만큼씩 되게 밥을 떠먹었다. 곁에서 보는 사람 생각으로는 몇 번만 더 뜨면 그 밥을 다 먹겠구나 하도록 보기 좋게 한두 그릇 분량을 먹다가 숟가락을 던지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먹고 싶던 원수의 피를 많이 먹었더니 밥이 들어가질 않는다. 뱃사람들에게 명하여 외놈의 소지품 전부를 가지고 오도록 했다. 소지품을 조사해 본 결과 그 외인은 스치다라는 자였고 직위는 육군 중위였다. 가진 돈이 엽전 800냥 남짓되었다. 이 돈은 동네에 극빈한 집에 모두 나눠주어라.
외놈의 시체는 어찌하오리까?
외놈들은 우리 조선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의 원수니 바닷속에 던져서 물고기와 자라들까지 즐겁게 뜯어먹도록 하라.
네, 낭독에 이어서 김범수와 이경섭이 부른 나 가거든 듣고 왔습니다.
네.
김창수가 외놈을 죽였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 시해의 보복이었어요.
조선인으로 위장을 한 채 칼까지 차고 다녔으니까
네.
이게 좀 뭐 정상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1인을 죽이고 네네. 김창수는 국모 복수의 목적으로 이 외인을 죽였노라 해주 백운방 턱골 김창수라고 포구문을 써서 길거리에 붙였어요.
아, 일본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냥 좀 조용히 몸 피하지 내가 그랬다고 하고 이름까지 굳이 공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불안해요.
이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한 일이 아니라 네. 국가적인 수치를 씻기 위해 수치라고 하니까 또 소치가 생각이 나네.
아, 그러네. 또. 네,
수치를 씻기 위해 한 일이니까 정정당당하게 대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 네,
뭐, 비겁하게 피하는 걸 원치도 않고 잡혀가더라도 할 수 없다. 만인에게 교훈을 준다면 죽어서도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그 용기와 당당함이 정말 존경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잡혀가게 되나요? 그렇게 되겠죠?
결국 잡혀갑니다. 치아포 사건으로 김창수는 1896년 7월 인천 감옥에 수감이 되는데
네.
그 이야기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련과 역경의 운명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먹먹해지네요.
권진영의 고전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2월 24일 월요일 제목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1800년대 말 일제강점기 빼앗겨버린 들 그 들판에 오랜 시간 봄이 찾아오지 않았던 암울한 역사 생각해보면 그리 오래전도 아니다 100년 조금 더 전이니까 내가 100년만 일찍 태어났더라면 아우 생각하기도 싫다 빼앗긴 금메달 지저분한 반칙 이런 것만 봐도 속에서 열이 후끈 올라와서 못 참겠는데 나라를 통째로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고 생각하기도 싫다. 김연아 선수도 이상화 선수도 금메달 따고도 태극기가 못 올라가는 거잖아. 김구 선생님 말처럼 배워야 한다.
배워서 실력과 힘이 있어야 함부로 들이대지 못한다. 들이댈 땐 받아쳐낼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한다. 가만히 있어봐. 그럼 빙상연맹은 아직 덜 배웠나? 그런 건가? 다시 돌아와서 학교에서 배우는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나의 뿌리를 아는 역사교육,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좀 알 것 같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학교 다닐 때 국사 공부 좀 더 열심히 할걸. 고조선지나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어 조선시대, 태종, 태세, 문단세 외우다가 그냥 너무 졸려가지고 자버린 게 이렇게 후회될 줄이야. 지금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역사 앞에 부끄럽고 싶지 않아졌다.
거저 읽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학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낚싯대의 명가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싯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드립니다.
돌베개에서 백범 일지를, 시대의 창에서 백범 김구 평전을, 생각정원에서 구본영의 마지막 수업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가족 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 김구 선생의 본명은 김창수죠. 김범수가 아니고 김창수입니다.
김창수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요, 반디로 신미경님, 강승유님, 신지은님, 문자로는 6556님, 4942님, 0813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 에이브릴 라빈이 부르는 이매진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읽기 명론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